오늘 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영원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죄의 문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늘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는 이 죄의 문제, 올해 들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말씀 계속 듣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이 반대되는 같은 표현이 뭐냐면 이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유혹에서 멀어지고 내 육신에서부터 멀어져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죄를 이기고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만은 이 죄가 이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큰 틀이 하나 있는데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죄는 절대로 구원받은 우리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절대로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떤 상태에 가게 되든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되든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 죄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죄인의 상태로 되돌리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먼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을 치시고요. 자,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하시는 분이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나는 할 수 있어. 한 번 더 크게, 나는 할 수 있어.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끊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단하면, 내가 결심하면 언제든지 안 할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일들, 뭐 누구나 다 있습니다. 뭐 어떤 중독에 빠져 있거나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에 빠져 있거나 어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분노나 어떤 뭐 시기심, 질투심, 미워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뭐 그런 것을 절제하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지금은 좀 마음이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지만은 언제든지 내가 결심하면, 내가 결단하면, 내가 마음 먹으면 이 죄를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할 생각은요,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자, 죄에 대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 선까지는 괜찮아.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 그냥 이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냥 괜찮아. 크게만 안 넘어가면 돼. 하면서 내가 죄를 마치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러다가 한 달 있으면 이제 안 그러면 돼. 조금만 더. 그냥 조금만 이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 돼.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만이 대궐 문 앞을 지나가는데 저 구퉁이에 서서 모르드개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기 싫은 그 작은 생각,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생각이 걸려가지고, 그 마음이 걸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화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세 번째는요. 또 따라 하십시다.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 아,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언젠가 끊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는 줄 알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여 능력받아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죄인지 모를 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이것이 죄인지 모를 때 심각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조절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죄인지도 모르고 뭐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감각이 없는 상태.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화인을 맞으면 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도 때려도 이렇게 꼬집고 뭘 이렇게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은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감각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이 죄에서 안일하게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이 죄 가운데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도 심각함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날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가? 어떻게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이지만은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죄를 이기게 하는가?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 오늘 한번 함께 이제 이것이 본론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요. 1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1세대들은 다 그 광야 40년 동안 죽고 2세대들 이제 그 자손들 두 번째 세대들이 남아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했던 그 설교가 그 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곧 갑니다. 모세는 곧 가고 이제 남은 이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과 대면하던 모세,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모세, 그 모세는 이제 갈 것입니다. 이제 없습니다. 이제 백성들만, 자손들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한번 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 270페이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지금 이 말씀, 작게는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 크게는 신명기 전체의 말씀, 더 크게는 모세오경 전체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전체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자, 이 말씀이 이제 너희가 저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읽으신 4절부터 9절까지, 이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여러분들 들으셨던 분 계시겠지만 쉐마라는, 쉐마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기록하여 집 문 옆에 이렇게 걸어두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쉐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 율법 전체를 요약한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자, 이것이 너희가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희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가서 돌아다닐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것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이것을 네 손목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집 안에 집 바깥에 붙여라.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 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가서 복받고 잘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화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제발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그 다음 신명기 7장에 명령하십니다. 다 그냥 가서 어린아이까지 누구든지 전부 다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싹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두 장 넘기셔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냐면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냐면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요. 모세도 없어요. 더 이상 단성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일이 날마다 없어요. 만나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지? 찾아보려면 안 보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기록된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언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창세기는 아브라함 때 기록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자, 이때까지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때서야 모세를 통하여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냐면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면은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을 훈련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무엇으로 살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 거기 8장 6절 말씀 보세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9절 보세요. 저 밑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죄의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간곡히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그래서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이런 정결법을 행해야 하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행해야 해요. 다 말씀하신 후에 저 후 28장에 가면은 복받는 길, 저주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은 네가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자 손손 대대로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자, 지금 네 앞에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을 택하여 복받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계명으로 만들어서 문에 붙이고 있고 손에 달고 다니고 그냥 뭐 이마에 붙이고는 다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지금 붙이고는 있지만 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붙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더 섬기고 우리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 출애굽 때부터 마지막 저 말라기, 저 이스라엘 구약에 기록된 그 마지막까지 하면 약 1000년이 됩니다. 1000년. 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것이 나머지 구약의 말씀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다 지파별로 배분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이제 이 싸워서 차지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저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다 멸절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가보니까, 사사기 2장에 가보니까 백성들이 들어가 보니까, 실제 들어가 보니까,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가서 싸워 보니까 저들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들을 다 내쫓지 못했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가 날 도와주면 너는 살려줄게 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왜 죽여? 이 사람들을 왜 그 잔인하게 죽일 필요 뭐 있어? 하면서 그 사람들을 노역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노예로 그렇게 그냥 삼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멸하지 않고 모든 족속들을 다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같이 섞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 360년의 기간입니다. 그냥 현실에 부딪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아는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현실에 가보니까 현실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 멀어. 어떻게 나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나가서 내가 말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만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그냥 이 정도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절하여서, 내가 그렇게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사기의 그 시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더 현명한 대로 그렇게 적응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지러운 시절이 360여 년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언젠가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신명기 17장에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거든 이런 왕을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미리 신명기 17장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왕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은 율법책을 이 필사본을 만들어서 왕 옆에다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노력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면은 이제 가서 그 왕을 세우기는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특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사울왕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 하나님보다 교만했습니다. 자, 사울왕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그 왕의 역사는 뭐냐면 지금 인간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불완전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는 하나님만 왕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인간의 왕을 세웠더니 인간의 왕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완전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이 법에 하라고 되어 있지 않는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안 좋은 것들만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정말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벌하시는 것이 당장 눈에 안 나타나니까.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왕은요? 자, 다윗왕은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왕 아닙니까? 다윗왕. 그러나 다윗왕이라고 완전했습니까? 다윗왕도 죄를 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사실은 더 심한 죄를 지은 거죠. 더 나쁜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래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 잘 모시고 살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려고, 그래도 다윗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솔로몬은요. 솔로몬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 솔로몬 아닙니까? 자, 솔로몬만큼 복 받으면 부러울 것이 없겠다. 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복을 받은 솔로몬이었고, 거기에다가 지혜까지 받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한 그런 솔로몬이었지만은 그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아서 그 지혜자 솔로몬도 그에게 들어온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지혜자라 하여도,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여도 그에게 들어온 그 죄의 작은 뿌리가 그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들어오면은 우리를,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들어오지만은 우리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지나고 다윗을 지나고 솔로몬을 지나며 또 1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지나가고요. 남유다는 345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왕들이 지나가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19명 모든 왕들은 다 악한 길을 갔습니다. 자, 거기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또 이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왕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을 따라, 이방 신을 따라 그렇게 섬겼던 그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남유다의 몇 명의 왕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께 돌아와 이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 뒷부분의 후반부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 때에 가면은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어느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참 그 장면을 읽으면은요, 아, 그때 정말 상황이, 이 분열 왕국의 이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인가 그렇게 있는데도 모르고 그것을 찾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따라 있던 그런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시나가 왕에게 율법책을 가져옵니다. 그때 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왜? 아, 이 율법책을 보고 이 율법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행하지 않아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장 1절부터 보시면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보시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역사가요.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데 간혹 몇 번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왕에 의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요시아 왕 때인데 요시아 왕이 무슨 계획을 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자라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조상들이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 라고 그런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간간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을 떠나고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조금 후에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다 백성들이 죽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시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어려운 기간들이 다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자 하면서 영적 재건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이 에스라가 이 재건 운동을 이렇게 참 이거는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라 9장으로 한번 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이에요. 에스라 9장. 723페이지. 723페이지. 9장 1절부터 보시면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에게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에스라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에스라가 총독인데 그 에스라에게 보고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나라가 다 멸망을 하고 포로 기간을 지나고 지금 성전도 허물어 짓는데 얼마 전에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고 지금 나라가 이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런 순환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했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지금 이런 상황에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거기에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아직도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고 그들과 결혼하여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에스라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섞이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마라 라고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을 조상들이 대대로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인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지나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지금 아직도 그들과 섞여서 혼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에스라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3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랬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혔다. 4절 맨 뒤에 보면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었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기가 막힌 것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아니 아직까지도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결혼하는 그런 일을 아직도 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냐 하면서 기가 막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6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동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다 죽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조금 살려두셨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조금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아직도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신명기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지나고 나서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년이 다 지나고요. 구약의 연대기적으로 하면 제일 마지막 부분. 이제 이렇게 구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으로 구약이 끝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느헤미야, 그 다음에 있는 느헤미야 8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에스라가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영적 재건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시절이 조금 더 지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하고 자 이제 포로들이 다 돌아와서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다 상황이 마무리되어가는 마지막 엔딩 장면이에요. 마지막 엔딩 장면에 지금 여기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거기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돌아온 모든 백성들을 계수했는데 그 계수한 숫자를 보니까 42,360명이에요. 뭐 42,000, 그 백성들을 다 모았더니 4만 명 조금 넘는 거예요. 자, 다 죽고, 이제 그 정도 남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이렇게 모였어요. 자, 그런 모인 이 장면, 이 마지막 장면. 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장면. 구약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그렇게 청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2절에 보면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와서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쭉 서고 그리고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7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앞에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깨닫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해석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거기 모여있는 4만여 명의 백성들이 지금 이 천년의 역사가 다 지나가고 이 포로의 역사도 다 지나가고 그 많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4만여 명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그 광장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말씀 앞에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울었을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읽었는데 울었을까? 신명기 30장. 자, 앞으로 다시 신명기 30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울었을까?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추측에는요. 신명기 30장 보시면 309페이지. 신명기 30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게 다시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미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천년의 역사가 지나고 그 숱한 역사가 다 지나고 나서 백성들이 다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앞에서 다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살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은 이 말씀을 떠나면은 너희가 그런 저주를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보니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시간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은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택하라. 살 길을 택하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에 했던 그런 장면, 이제 구약이 문 닫는, 이제 그만 끝나는 자막이 올라가는 바로 그 직전에 했던 그 마지막 개혁이 뭐냐면은 그때 그 순간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 이방 여자들, 그 이방 그 여자들의 그 자손들을 다 다시 내쫓고 돌려보내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섞이지 마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세상에 나아가서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솔로몬 같은 사람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말씀이 율법이 되고 말씀이 계명이 되고 말씀을 주었더니 문에는 붙이고 손에는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는 달고 다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이제는 성취된 말씀,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이 죄의 문제, 순종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위에 무엇이 더하여져야 되냐면 보혈의 능력이 그 말씀을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저 율법이 되고 계명이 되어서는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살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과 함께 역사할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보혈의 능력과 함께 가시면서 주신 것이 그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요, 크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왜 말씀만 가지고 안 되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오셔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건드려 주셔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주시고 쪼개 주셔야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성령이 계셔야 하고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모든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은 없을 때예요. 그러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다 걸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아서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하루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죄가 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 더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말씀, 하나님이 유일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더 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은 우리가 매일 듣는 똑같은 답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뽑아내고, 자꾸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자꾸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찌꺼기들을 뽑아내고, 그 말씀의 능력 위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래서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하고 기도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면서 잠깐 한 3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